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영혼이 떠난 그 내용 안에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렸고 그 옆구리 찔린 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에는 두 가지 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그렇죠? 그러나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즉 성령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성령을 내어주시니라 라는 것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만천에 드러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죠. 수요일날. 이 사도행전 처음에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그 유명한 베드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설교가 있은 후에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가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몇 주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증언들은 계속해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건 예수님께서 그냥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 성령을 내어주신다는 의미를 함께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듣게 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을 대표하는 자의 모습으로 밤에 일부러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것 말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에요. 오늘 읽는 요한 말고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는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가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얘기해요.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 누가는 공회 회원이고 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붙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FBI 성도.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왜 그랬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도 비슷하죠.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께 치명과 물약 섞은 것을 37kg나 정도 되는 75파운드 정도 되는 이 100리트라는 한 75파운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양이 많은 건데요. 그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3장이라든지 7장에서도 예수님을 약간 변호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자기가 속으로만 좋아하고 그렇게 흠모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우리는 어떤 때 내가 그 사람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냐면 그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위를 잡고 왕권을 회복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나도 저 사람의 제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없는 것까지 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은 완전 정반대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드러내지 않았던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좋아했던 그 예수.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던 그 예수인데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셨구나. 그 예수를 내 가슴속 깊이 묻고 나도 내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제자들이 한 행동들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예수를 믿어왔고 따르던 제자였던 것을 숨기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드러나게 될까요? 이와 비슷한 태도가 언제 나오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도 그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도로 다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셨죠. 이 얘기합니다. 너희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부터 백성들이 제자들이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를 믿고 나선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도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확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변하는 원하는 변화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한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죄 짓는 거에 더 열심히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이 그냥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확 바꿔주셔서 새 사람으로 보통 만화 영화에서 뺑글뺑글 돌면 새 옷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그렇게 되기를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어서 기도도 뭐 그냥 쫙 말씀도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쫙 그림이 그려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편으로 연결되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오고 뭐든 열심히 하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획가닥 바꿔서 일대 전환을 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내어줬을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내어주신 다음에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속한 대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대화를 오래 나눴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어디에 들었어요? 나무에 들었죠.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음 저주를 받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그때 그 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 전에 보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아 그때 보면서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 선생이고 관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왜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군대 가면 PT 체조를 합니다. 처음에 조교들이 PT 체조를 할 때 너희 마지막 구호를 안 보시면 이걸로 끝난다. 근데 꼭 한 명씩 마지막 구호를 붙여서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왜 또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밤의 대화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어주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나오게 됐을 때 그는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는 알았던 거죠. 이 두 사나이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성령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마지막에 보면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한다요. 누구도 이 저주받은 사람의 시체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 형벌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십자가 형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굶겨 죽이고 아주 그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도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이 위해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가족이 등장하는 거예요. 니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던 새 무덤에 장사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숨어있던 성도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됐냐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됐잖아요. 죽으신 건 확실하잖아요. 다른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래요. 아니 벌써?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뭐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었다고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빌라도가 일부러 확인을 해요. 물론 군병들도 확인했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더 나가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죽은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까지 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죠. 그 죽은 것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한 것 아닙니까? 왜 또 장사를 지내야 되냐 이거죠. 무덤에 묻히셔야 되냐 말이에요. 죽었으면 됐지 왜 장사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이 문제의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도 두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과 4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참 요한은 직구께도 이 동산이란 단어를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 그 동산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이 동산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타락했던 그 문제를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동산에서 해결해서 승리를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동산 안에 새 무덤에 묻힙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자는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은 자입니다. 사실 이 무덤은 우리도 다 우리의 끝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사실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3월달은 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같이 있다가 같이 만나고 건강해진 것을 보고 좀 괜찮아진 모습을 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루 만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가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었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던 부분들은 그 하관 예식을 할 때였습니다. 한국 장례 뭐 계속 영안실에 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도 받고 하지만 마지막에 장지에 가서 하관 내리고 관을 밑에 이제 땅속에 묻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것을 빼내면서 그 관 안에 하관 그 땅속에 묻히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야, 마음속에 야 나의 끝도 이곳이 되겠구나. 제 아내는 제가 한 말 때문에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랬대요. 곧 간다고 저도. 곧 죽는 줄 알았나 보죠. 그 이후로 물론 뭐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아쉬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무덤 안에 나도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 무덤이 사실은 나의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끝은 성도의 끝은 이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볼 수 있는 무덤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국은 그 무덤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왕조의 무덤들은 한국에 있는 뭐 조선 왕조에 있던 헌인령, 정릉 이런 능도 있고 더 오래된 신라시대 때 왕족의 묘들도 있긴 하지만 더 올라가면 스핑크스도 있죠. 피라미드. 참 그까지 가서 왕조를 가져야 될지 우리의 무덤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덤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남지 않을 겁니다. 이 무덤은 우리의 끝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장례 전통을 따라서 향품을 넣고 세마포를 싸서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질책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동굴 같은 이 바위로 산 거에 넣고 거기다가 회색 칠을 합니다.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누가는 그런 장례가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런 풍습이 없으니까 분토장한 무덤 이렇게 봉분을 우리처럼 봉분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무덤에 붙인다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구나. 이제 우리는 제가 옛날에 그 무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님과의 그것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지금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자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준 자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께 항상 불만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건 저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 다 드렸다고 해놓고서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한마디로 예수 하나님께 감나라 배나라 이러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왜 그렇게 다 드려놓고 딴소리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직도 못 드렸으면 다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장사될 그 무덤도 다 주님께 드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어준 것이 없이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나가면 내가 뭘 좀 더 드려야 됐다, 뭘 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졌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두 사람, 이 요셉의 이야기는 무덤, 죽음까지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장사 지냅니다. 41절 마지막에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예수를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고백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장사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장사 지냈다는 말이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고백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장사하신 장사됨이 왜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성도의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우리의 무덤, 이 죽음까지도 예수님께 내어준 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거짓말했어요? 우리 다 죽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죠? 잘 됐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주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인데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뭐래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신 분,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예언을 이룬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장사됨도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데 위로받기 위하여 주는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자꾸만 무슨 도덕경처럼 읽고 이것을 보고서 성인군자가 되는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말 가지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착하게 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우리 삶을 성경에 적용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것은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얘기한 대로 성경대로 장사된 바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펴고 계시죠? 15장, 매 15장이 꽤 긴데요. 15장 마지막에 보면 55절과 56절입니다. 55절, 56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힘이 어디 있다 그래요? 죄라 그러죠. 죄의 실질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죄의 권세에 들어갔다는 말은 사실은 율법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죽음 아래 들어갔다는 것이.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상태가 어땠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장사되시는 것은 그 죽음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음 아래 잡혀 있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율법의 족쇄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의 족쇄 아래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그 모든 걸 자신이 홀로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별로 그렇게 안 기쁘세요? 율법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얽음했습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서부터 이 제대로 살 맞나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그 모든 족쇄가 다 풀어졌어요. 제일 먼저 드는 고민은 이거죠.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풀렸습니다. 근데 왜 나는 또 죄를 짓나요? 그러면서 성도가 맞나요? 이 고민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게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민이 많은 거 알겠어요.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바르게 살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자기 반성하고 자기 수양해서 거룩하고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완성하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건 복음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지 마라. 이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나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데요?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사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당연히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유혹이 없었나요? 아니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요? 한번 참아주는 것으로?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 싸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치열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죽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장사된 것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죽음 안으로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장사됨으로 우리의 죽음이 끝이 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무덤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죽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몰약과 치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를 위하여 내놓지만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몰약과 치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내어 놓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다 죽는데요. 맞죠?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로나 아니면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날 거기 때문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말로 소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천했습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소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 거죠. 소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는 다 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줘요. 내가 죽는 것이 더 좋겠다.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슬피 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도 함께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이제 죄와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영원의 안식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의 안식을 누립니다. 물론 마지막에 다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니라. 우리의 인생에 사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산다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 삶을 그 죽는 삶을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옛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이 기쁨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완성의 의미로서의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로 고통이 심하고 유혹이 많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